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국방당국은 북한이 오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10시 17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추가 재원과 특성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km, 사거리 약 590km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SLBM 시험 발사가 확인되면 지난 2019년 수중 시험 발사 성공을 공개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미사일이 심해에서 발사됐는지 또는 해상에서 다른 종류의 발사대를 활용해 발사됐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동들을 규탄한다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시노부오 방위상은 북한이 최소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 장관은 정례적으로 사용하는 외교 통로를 통해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지난 8월 정기적인 우주선 실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관련 실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핵무기 운반 체계를 포함한 중국의 핵 역량 고도화 움직임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이 이어 이런 움직임은 중국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최소 억제력 방침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소 억제력이란 중국이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해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고 자국을 겨냥한 공격에만 대항해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의 핵 역량과 관련해 현재 미국은 중국에 관여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위협들에 대해 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지난 16일 중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보도를 일축하며 이번 시험은 정기적인 우주선 시험의 일환이며 인류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 값싸고 편리한 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싱가포르를 여행경보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는 3단계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최근 28일 동안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최소 500건을 넘어서는 지역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CDC는 4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지역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 전까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의 이번 결정은 싱가포르가 최근 방역 통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CDC는 지난 8월에도 일주일 사이에 그리스를 포함한 16개 지역을 4단계 여행경보 지역으로 발령했습니다. 현재 CDC가 4단계 여행경보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지난 7월부터 격상된 영국 외에 그리스, 말레이시아, 스위스, 터키, 크로아티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날 3단계 여행경보에는 앙골라와 영국령 지브롤터, 헝가리가 추가됐습니다. 미국의 애회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청소년의 매우 불량한 행동에 대한 보호자 처벌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어제 발의한 가족교육진흥법에 청소년의 행실이 매우 나쁘거나 범죄라고 판단할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교육과정을 강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사무위원회 장티웨이 대변인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가정교육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음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보수장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 최고 4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4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오늘 19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 같은 행동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10시 17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추가 재원과 특성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km, 사거리 약 590km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합참이 발사 지점을 신포 동쪽 해상으로 언급한 점으로 미뤄 잠수함에서 첫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2,000톤급의 기존 고래급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포는 북한이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 중인 장소입니다. 이번에 SLBM 시험 발사가 확인되면 지난 2019년 수중 시험 발사 성공을 공개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5년 북극성 1형과 2019년 북극성 3형 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당시의 수중 시험 발사는 바지선과 같은 구조물에서 진행된 것으로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잠수함에서의 발사 시험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북한이 최근 새로운 SLBM을 잇따라 공개했기 때문에 이번 발사는 신형을 시험 발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북극성 4시옷형이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엔 북극성 5시옷형이 공개됐고 지난 11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 전람회 현장 사진엔 미니 SL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로 미루어 미니 SLBM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서 사거리를 상당히 짧게 해서 쏘는데 그 단거리의 어떤 의미는 아직까지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판을 깨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미사일 발사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 기묘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조속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천명한 이후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번이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특히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지난달에만 4차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을 겨냥한 게임 체인저로서의 SLBM 개발은 북한의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시험 발사가 자신들의 개발 계획에 따른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지난달 한국의 SLBM 시험 발사 성공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중 기준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담화를 냈을 때부터 자신들의 SLBM 시험 발사를 위한 명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이번 행동이 한국의 첨단 SLBM 발사 시스템에 자극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금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에서 거의 가장 진보된 형태의 재래식 잠수함에서 SLBM을 수중에서 발사에 성공했거든요. 여기에 북한은 지금 발사 플랫폼이 지금 없거든요. 진수된 잠수함이. 그러니까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거고 한국의 SLBM 발사가 일정 부분 자극이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등이 협의 중인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북한이 무력 시위를 통해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한일 세 나라의 북핵수석 대표와 정보수장들이 각각 워싱턴과 서울에서 회동해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박원곤 교수는 미한이 종전선언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 보건 방역 분야에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행동으로 보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보낸 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적대시 의도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크게 자신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 또한 보여주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SLBM 발사가 향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같은 전략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특히 최근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겨냥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하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공세를 하기가 딱 좋은 카드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상황을 잘 관리해서 2018년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ICBM 실험도 안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잘못 따라서 벌써부터 ICBM 도발로 갔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좋은 카드고 북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카드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LBM이라고 하더라도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전략 도발에 해당되진 않지만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을 향해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안을 갖고 오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게 신 센터장의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보수장이 오늘 19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오늘 오전 국정원에서 박지원 원장 주재로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 나라 정보기관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세 나라 정보기관장들은 어제 국정원에서 있었던 미, 한, 한일 정보기관장 간 양자회의에 이어 오늘 종합회의에서도 한반도 정세와 현안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 정보기관장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이번 3자회담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이루어진 후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성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도 거듭 확인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No, and I also discussed the ROK end of war proposal. And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ose discussions.
이날 노 본부장과 자신이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주 서울을 방문해 이런 논의들과 다른 상호 관심사들을 계속 다루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노 본부장에게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I reaffirm to Special Representative No. Washington's strong commitment to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김 대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과의 잠재적인 관여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intent remains the same.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대화에 열려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대한 책임도 함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Furthermore, consistent with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focus on human rights, we will continue to advocate.
김 대표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인권에 중점을 두는 것에 맞춰 계속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도적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접근과 분대 감시를 위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주의 지원 제공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노 본부장도 양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서 이를 통해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협의의 상당 부분은 종전선언 관련 심도 있는 협의의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간 일련의 협의를 통해 우리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미측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성김 대표와 노규덕 본부장은 19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여하는 미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참석합니다. 김 대표는 미한일 삼각공조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있어 절대적인 핵심이라면서 19일 개최되는 3국협의에서 북한과 관련한 추가 사안들을 다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최영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요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를 재차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성김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수석 대표인 성김 대표와 노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현지 시간으로 18일 회동했는데 닷새 만에 서울로 옮겨 다시 대면 협의를 합니다. 두 사람은 협의에서 양국이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협력과 관련해 기존에 논의해온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한국, 일본 간 연쇄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대북 정책에 대한 재언을 담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민들은 비핵화를 대북 외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17일 정치전문 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북한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의 사망은 한 개인이 불량 국가와 테러 조직에 핵기술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적절한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란, 북한, 리비아가 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핵기술을 전수받았으며 리비아는 결국 핵무기 추진을 포기했지만 이란과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의 핵확산 우려와 관련해 북한이 시리아 알키바르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고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도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핵물질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면 한국, 일본 등 영내 국가들도 미국의 핵 억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핵 보유국들의 확산 활동과 핵무기 제조용 핵 분열 물질이 불량 국가나 테러 조직에 넘어갈 가능성이 미국과 동맹들의 가장 큰 우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최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여론은 높은 수준으로 일치하며 서로 보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 기고문에서 이번 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외교정책에 대한 미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면서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24%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통일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1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이면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건 없는 재개는 20%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기고문에서 한국 응답자들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미한동맹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며 남북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의 바람은 바이든 정부의 지지를 얻을 때만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정책 조율을 지속할 강력한 토대는 두 나라 국민들이 북한 문제를 같은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public does not support abandoning denuclearization for a peace process. And actually, the Korean public also does not support.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비핵화를 단념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미국인들은 비핵화가 평화 프로세스의 부분이자 조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 국민들도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과 한국 국민들의 이런 공감대는 두 나라 정상들의 대북 접근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기사에서 북한 내 경제난이 악화되는 와중에 북한 원화 가치가 급등해 그 배경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공식 환율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지난해 약 15% 오른 데 이어 올해 또 25%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통신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두 가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이 북중 국경을 폐쇄한 뒤 수입이 급감하면서 외화 수요가 없어졌거나 북한 당국이 외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양시내 상점들이 달러나 외화 선불카드 대신 원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지난해 10월 페이스북 글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블룸버그에 현재의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8일 VOA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계속 긴축 재정 정책을 통해 통화 안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 북한의 화폐 개혁으로 빚어진 혼란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당국이 긴축 재정 정책으로 화폐를 많이 발행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로 수입이 급감해 원화 가치가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public has very hard time getting one and a very very hard time borrowing money. They probably can't borrow money and even their state enterprises
브라운 교수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원화를 구하지 못하고 국영 기업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북한 경제 전반이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제재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과 법률 가운데 북한 관련이 9%를 차지하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이 20년 전보다 933% 증가하는 등 제재가 성과를 거두었다며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제재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이 제재를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수가 지난 2000년 9.11 테러 당시 912건에서 올해 현재 9,421건으로 9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제재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과 법안도 2000년 69개에서 올해 176개로 3배가량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관련이 9%를 차지해 국가별로는 21%인 이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앞서 2000년은 제재의 법적 근거 67개 가운데 북한 관련이 주요 5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년 만에 북한을 겨냥한 법률과 행정명령 등이 급증한 겁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다양한 국가안보 과제 해결을 위해 국무부와 긴밀히 조율하며 제재를 성공적으로 활용해왔다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가령 이란이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테러 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시스템과 상업시장을 활용한 석유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제재가 기여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때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이었던 칼리 카르텔의 위장업체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동결해 압류했으며 9.11 테러 이후 1,600개 이상의 테러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제재는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검토는 이 강력한 도구가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제재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동방국, 동맹국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가 급변하는 금융세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디지털 화폐 같은 새로운 것들을 다루기 위한 기술을 현대화하고 인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검찰이 최근 소장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범행 사실을 더 명확히 밝혔고 이 같은 행위가 자금 세탁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강화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몇 년간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란 점을 분명했습니다. 미 연방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13일 새로 제출해 최근 공개된 소장 도입부에서 이번 몰수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다른 자금 세탁 범죄자들과 공모해 세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훔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을 지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또 다른 소장에도 북한 연계 해커들이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거래소가 네 곳이라고 지적한 뒤 앞선 소장과 동일한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두 개의 소장 모두 이들 해커들의 범죄 행위가 가상화폐를 훔치고 세탁하기 위한 북한의 더 큰 모의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몰수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들 계좌의 몰수와 관련한 공식 공고가 이뤄졌지만 아무도 소유권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올해 1월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궐석 판결 요청서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 7월 소송의 관할권과 자금 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하면서 이번에 검찰이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새롭게 공개된 소장은 이전과 비교해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범행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자금 세탁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특히 앞선 소장들은 북한의 해킹 범죄와 관련해 주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하는 간접적인 형식을 취했지만 새로운 소장들은 북한의 책임 부분을 좀 더 직접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새로운 소장은 소송 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이 해외에서 일어나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다룰 수 있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요구해온 의심거래 보고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온 가상화폐 계좌들은 10여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분산돼 있으며 이들 계좌 내 가상화폐는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일례로 한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2018년 말 1,77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또 다른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 확인 의무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한국인의 신원을 도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15일 북한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가상화폐 업계를 위한 제재 준수라는 제목의 지침서에서 면제 혹은 허가를 받지 않은 나라 전체와 지리적 지역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며 현재 미국 정부가 제재 중인 지역을 쿠바와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지역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금지 규정과 별도로 미국인이나 미 금융기관 등이 북한 등 특정 국가와 거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가 가상화폐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지난해 3월 북한의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2명에 대한 제재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중국인 테니닌과 리자동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들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의 자금세탁에 연루됐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18일 공개한 9월 무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9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427만 2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달 624만 달러와 비교해 약 2.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2,258만 2천 달러를 기록했던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1월 1,030만 6천 달러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지난달까지 단 한 번도 1,000만 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 9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과 북중 교역액도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5,562만 8천 달러로 지난해 7월 6,586만 8천 달러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또 9월 북중 교역액은 6,999만 달러로 지난해 7월 7,384만 3천 달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9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2019년 9월 2억 2,752만 달러의 24%, 북중 교역액은 2019년 9월 2억 4,371만 9천 달러의 약 29%로 코로나 국경 봉쇄 이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크게 적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경 봉쇄 조치 등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럽 등 서방 국가 외교 공관이 모두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지 대사관이 북한과 유럽연합의 소통 통로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외교 인력 복귀를 촉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평양 주재 유럽 국가들의 대사관이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통제 조치 여파로 모두 운영을 중단한 데 대해 북한이 외교 인력과 인도주의 단체 국제 직원들의 복귀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15일 지난주 평양 주재 루마니아 대사관 철수를 끝으로 EU 회원국의 현지 대사관이 모두 잠정 폐쇄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각국의 대사관 운영 여부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가 결정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외교관과 인도주의 인력의 북한 복귀가 다른 곳에서와 같이 공공보건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북한 주재 대사관은 북한과의 소통과 관여를 위한 통로 역할을 해왔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유럽연합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평양에 남아있던 루마니아 대사관이 지난 10월 9일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마니아 외교부는 VOA에 북한의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가 대사관 임무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직원들의 정기 순환 근무를 수행하려는 루마니아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대사관 운영 중단으로 북한에 남은 서방 국가 외교관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쿠바, 이집트, 라오스, 몽골, 팔레스타인,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 등 주로 북한의 우방국들만 평양에서 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31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고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내 활동이 크게 제한되자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구호 요원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외교부가 지난해 3월 평양 주재 협력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으며 같은 달 독일도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인원을 전원 철수했습니다. 이어 영국이 5월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스웨덴도 8월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북한 주재 러시아 외교관과 가족 등 일행 8명이 36시간 동안 열차와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국경에 도달해서는 궤도형 무게 화차를 밀며 국경을 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4월에는 국제요원들과 외교사절 약 40여 명이 평양을 떠났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전 장관이 신종 코로나 합병증으로 별세했습니다. 한반도와도 인연을 맺었던 파월 전 장관은 공화당 행정부에서 대북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협상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사상 흑인 최초로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전 장관이 18일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월 전 장관 가족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파월 전 장관이 18일 아침 신종 코로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미국인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의 파월 전 장관은 1937년 미국 뉴욕 할렘에서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 시립대학교 학군 사관 후보생 ROTC를 거쳐 소위로 임관했고 한국 서독 등지에서 근무했습니다. 또 베트남전에 참전해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8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에 임명됐고 1987년 11월에는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인 1989년엔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이 됐고 1991년 걸프전 때는 합참의장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1년 1월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에 올라 4년 동안 대외정책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3년 시작한 이라크 전쟁 등 테러와의 전쟁 임무를 맡았습니다. 콜린 전 장관은 공화당 소속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2005년 국무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민주당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고 2016년 대선 때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겁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성공한 직업군인, 흑인 최초의 국가안보보좌관, 합참의장, 국무장관, 또 유리천장을 깬 개척자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르는 파월 전 장관의 별세 소식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콜린 파월은 내가 자랑스럽게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인 가운데 한 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추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파월 전 장관은 전사와 외교관 두 직책 모두에서 최고의 이상을 구현한 인물이라며 거듭 인종 장벽을 허물었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길을 개척했으며 전생에 걸쳐 다음 세대의 지도력에 대한 투자에 헌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 연설에서 파월 전 장관이 국무부 직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And he wasn't overly concerned with hierarchy either. He wanted to hear from everyone. He walked around the building, dropping into offices unannounced, asking what people needed, making sure they knew he would...
파월 전 장관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또 상하관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또한 예고 없이 사무실에 들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물었으며 자신이 동료들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은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슬픈 날이라며 파월 전 장관은 미국을 믿었기에 자신의 삶을 공무에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파월 전 장관을 추모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 세계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을 잃었으며 자신은 친구이자 위대한 멘토를 떠나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았고 그때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주며 항상 훌륭한 조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최초의 흑인 미 합참 의장이자 국무장관을 지낸 고인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파월 전 장관을 국무장관으로 발탁한 조지 부시 W 전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파월 전 장관이 대통령의 자유 메달을 두 번 받은 인물로 미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불일치했지만 항상 파월 전 장관을 존중했고 그의 업적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1973년부터 이듬해까지는 경기 동두천 주한미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지난 1995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한국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했을 때가 군생활 중 가장 만족스럽고 활력이 있었던 때라고 회고했습니다. 또 2001년부터 4년 동안 국무장관으로 재임하면서 한반도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대북 문제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폭기에 대가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외교와 대화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을 육자회담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북한을 깨기 어려운 호두로 비유하면서 북한을 이란보다 더욱 다루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이 주도한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다는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고인을 북한 문제 해결책으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파월 전 장관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시작한 외교를 계속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President Bush was elected. Secretary Powell wanted to continue the diplomacy that President Clinton had started. And in particular, we were in the middle of negotiations.
세이머 전 조장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백악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에 파월 전 장관이 협상 지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가 백악관의 질책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했고 자신이 생각할 때 그것은 실수였다고 세이머 전 조장관은 말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다른 최고 군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군사적 충돌의 대가, 특히 한국의 피해가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파월 전 장관이 강력한 방어와 미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는 없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의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인물을 만나보실 텐데요. 미국 서부 오레곤주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행히 운이 좋게 다 같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엄마도 오고 언니도 오게 돼서 저희는 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섯 가족 모두 함께 살았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들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나마 중국에 친척들도 있었고 저희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저는 또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부모님 그늘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8년을 보냈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중국으로 건너간 10명 중 7, 8의 북한 여성은 인신매매를 당하는 불운한 환경에 놓이지만 다행히 연서 씨는 가족과 함께 탈북했고 중국에서 머물렀던 기간 동안 가족의 보호 아래 살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졌던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연서 씨 가족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고요. 15살이었으니까 내가 2001년이었고요. 오빠 따라서 사실 두만강 건넜죠. 이유는 뭐 다 똑같을 거예요. 네, 그때 경제난 때문에. 그래서 아빠랑 오빠가 먼저 강을 건넜고 그 이후에 오빠가 이제 저를 찾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오빠 손을 이끌려서 사실은 건너가게 된 거죠.
2001년 탈북해 2009년 한국에 입국, 2017년 미국 정착을 시작한 오늘의 주인공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
저는 한 번도 내가 완전한 북한 사람인가? 라고 말을 하면 북한에서 15년 살았거든요. 대부분 어렸을 때 기억이고 중국에서 거의 9년을 살았죠. 그러면 꽤 그것도 성숙한 시기에 9년이니까 짧지 않은 시간이죠. 거의 북한에서 살았던 그 시간에 맞먹을 만큼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학기를 빼고 나면. 그리고 한국에서 5년 남짓 살았고 지금 미국에서 5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솔직하게 나는 이 나라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자신이 없는 게 나는 다양하게 거쳐왔어. 뿌리는 분명 북한이었지만 여기저기 많이 뻗어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그만큼 경험을 또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넌 한국 사람이야? 북쪽은 그래 한국 사람 맞아. 지금 북쪽은 한국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한국인인가?
북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중국으로 가게 된 그녀가 느끼는 4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들. 현재의 자신을 만드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연서 씨, 그녀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연서 씨에게는 중국에서의 삶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과 미국에서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어서 모든 뭐 현재 같아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때는 그래도 돈이 있으면 신분 위조라던가 뭐 이런 게 가능했었거든요. 아는 친척분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허구나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었고요.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일상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중국어를 배우느라고 좀 고생을 했지만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갔으니까 금방 말은 이제 배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식당 일도 하게 되고 네, 나아가서는 잡지사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고 네.
중국 내 한국인 관광객 또 한인들을 위해 매월 출간하는 한국어 잡지사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 내부 교류용 한국인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도 나오고 뭐 정보도 나오고 이런 잡지였는데 잡지사에서 제가 그 설계 디자인 광고 디자인 팀장까지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기사 편집하는 에디터로 들어갔다가 이제 계속 보면서 배워가지고 이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광고 디자인하다가 또 프로모션 돼가지고 디자인 팀장까지 해갖고 내 디자인 팀이 있었고 밑에 직원들 6명 정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영업까지 해봐라 해갖고 밖에 나가서 광고까지 따오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때 내가 관리했던 광고주만 해도 120명이었나 150명 항상 그 정도 사이였었거든요. 한 달에 관리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였는데 잡지사에서는 19살에서 24살까지 영업 5년 동안
중국에 오자마자 이 나라 말을 배웠고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사에서 일하면서 탈북민님은 누구나 겪는 한국말 소통의 문제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지만 연서 씨의 가족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2009년 8년간의 삶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올 때도 한국으로 건너올 때도 운이 좋아서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왔어요. 네, 중국에서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두만강을 건넜을 땐 양갈래 머리에 사춘기 소녀였던 연서 씨. 어엿한 숙녀의 모습으로 중국을 떠났습니다. 세상 구경하느라 정신없던 철부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착 첫 관문을 넘기 위해 국정원으로 가던 길이었지만 그리 초조하지도 또 길이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생생하죠. 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 국정원에서 차를 가지고 이제 데리러 왔었고요. 그때 쭉 차를 타고 가면서 보았던 그 시골 풍경. 쭉 시골길을 따라서 아, 시골 풍경은 참 비슷하구나. 중국이나 아, 또 내가 살았던 고향이나 아, 참 비슷하다. 정겹다. 여기가 서울이 맞나? 여기가 한국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하늘도 똑같고.
같은 하늘 같고 길도 같아 보였던 한국의 첫인상. 연서 씨는 그렇게 친근하고 그리 어색하지 않게 한국이란 나라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은 나이에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중어중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8년 기간 살다 보니까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했었고 그렇지만 또 중국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다 뿐이지 공부, 학문 쪽으로 접근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중국 문화나 뭐 중국어, 아무래도 중국어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에 아, 학문 쪽으로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쉬운 선택이었죠.
그러면은 중국에서 8년에서 9년, 거의 9년 가까이 사시다가 한국에서 중어 중문학을 공부하신 경험은 어땠을까요?
확실히 좀 다르긴 했어요. 뭐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중국 문학이나 역사나 정치나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학문이었어서 또 그만큼 방대했고 방대하지만 또 4년이란 기간은 그렇게 또 깊이 있게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시간은 또 아니었던 것 같고
방대하고 거대한 중국이란 나라를 들여다봤던 연서 씨의 또 다른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단순했어요. 뭐 처음에 시작은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은 나도 어쩌면 사회복지의 대상이었잖아요. 한국 사회로부터 그런 대상이었고 그 속에서 이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일정 부분 도움은 받았지만 그런 시스템의 사회적인 시스템의 시스템이나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이제 홀로서기를 한 셈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좀 도울 수 있어서 근데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회복지보다는 사회정책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연서 씨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민하고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레곤주 30대 탈북 여성이면서 이서연 씨의 이연서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예요.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81년 10월 19일 미국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미국 독립전쟁이 마침내 종료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이 영국군 지휘관 찰스 코널리스에게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1775년 이후 식민지 미국과 영국 정부 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립전쟁 초기에는 영국군이 우세했지만 미국은 조지 워싱턴을 주축으로 영국군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81년 10월 19일 버지니아주 요크타운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의 군대와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 전함에 포위된 영국군이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영국군 지휘관은 배편으로 영국군 증원부대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프랑스군도 배편으로 미국을 돕기 위해 요크타운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원군을 실은 영국 함대는 항복 문서에 서명한 5일 뒤 도착합니다. 이후 영국은 1783년 성립된 파리 조약에서 미국 13개 주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1787년 10월 19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대폭락합니다. 암흑의 월요일,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리는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가 22%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508포인트나 폭락해 시가총액의 약 5분의 1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날의 충격은 전 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검은 월요일이 있기까지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한 해 동안 40% 이상 급등한 상태로 과열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5년 동안 이어진 매입세는 대규모 일반 대중을 증시로 끌어들였고 사교 모임에서도 주식 투자가 주된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블랙 먼데이를 맞게 전인 1987년 8월 25일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2,700포인트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주가는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2개월도 지나지 않은 10월 19일 하루 동안 전일 대비 22.6%가 떨어진 것입니다. 앞다퉈 주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재정 파탄으로 죽음을 택한 투자자들이 속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증권 투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세계 대공황의 출발점이 된 검은 목요일을 상회하는 폭락이 발생한 현상을 빗대어 1987년 10월 19일을 블랙 먼데이로 불렀고 이후 증권가에서는 주가 대폭락이 있는 날에 요일을 붙여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